역사고전 강의 제14강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고전 강의 제14강은 딱 두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의는 분명히 2시간을 했을 텐데 책으로 남은 건 두 페이지밖에 되지 않느냐. 제가 역사고전 강의 안에서 가장 짧은 분량이죠. 그러면 이걸 14강이라고 그러지 말고 15강 앞에다 붙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4강은 책 페이지 분량은 적지만 사실은 제가 10여 년 전에 했던 거라서 그 강의의 내용은 정확하게 아니라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는데 혹시 이거 예전에 제가 녹음 파일을 역사고전 강의 녹음 파일도 인터넷에서 그냥 누구나 듣도록 배포를 했나 모르겠어요. 아마 배포했을 거예요. 그걸 강의했던 해가 그게 2007년이니까 아니 2001년이니까 2011년, 참 10년 전이죠. 2011년이니까 배포했을 거예요. 2011년에 제가 역사고전 강의를 강의한 게 좀 여튼 뭐 말로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포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14강에 해당하는 내용이 꽤 분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책으로 묶인 건 좀 적죠. 분량이 적죠. 그 내용을 다 적잖이 양이 많고 또 뼈대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책에 들어간 분량은 적고 그렇습니다. 책을 쓰려고 하다 보면 강의한 것을 책으로 쓰려다 보면 야 이걸 책에다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게 이제 갈등과 고민의 순간이 있는데 그 갈등과 고민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요? 여튼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다른 필자를 들으면 책 쓸 때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필자를 잘 몰라요. 이거를 다 넣고 싶어요. 다 넣고 싶은데 항상 거의 그 격언처럼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줄이는 게 중요하다. 뭐 이거 있잖아요. 줄이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 논문 쓸 때 그 얘기 여러 번 제가 한 것 같은데 강의할 때도 선생님한테 많이 써가니까 줄여라. 그래서 100페이지만 쓰면 된다. 그렇게 예, 말씀하신 걸로 제가 100페이지만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줄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그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이죠. 일단 14강을 그래서 분량이 적지만 한 얘기는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떠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이었을 이라는 게 틀림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로마 제국 말기와 중세 초기는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이 문장 하나도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죠. 제국이 끝났을 때 그거는 제가 책 184페이지도 적어두었듯이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이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이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은 아니다. 로마가 그렇죠. 이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나긴 이행기가 있죠. 로마 제국에서 중세로 가는 기나긴 이행기가 있는데 그 이행기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아요. 이게 로마인지 중세 초기인지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고 이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던 로마 공화국의 형태는 무너진 지 아주 오래되었고 지금 서로마 제국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서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징들 그런 것도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은 로마이지만 그 나라를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 그걸 우리는 소셜 포메이션 사회 구성체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회 구성체가 달라지면 사회 구성체가 달라지면 나라 이름은 그대로라 해도 그 나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종류의 나라가 되든지 하겠죠. 그런 사회 구성체의 변화, 이걸 사회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사회혁명의 단계로 접어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로마는. 그리고 그런 사회혁명에 따라서 즉 사회 구성체의 변화에 따라서 확고하게, 확실하게 나라가 이제 체제가 이 구성체가 바뀌게 되면 그것에 어울리는 그것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또는 그것하고 좀 잘 들어맞아서 작동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들어서겠죠. 그게 이제 거버먼트죠. 정부 형태가 들어서겠죠. 중세는 로마 제국 말기에 지주 전사 연합체. 이 지주 전사 연합체는 사회 구성체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이 별로 정치 체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서양의 중세는 그냥 그걸 정치 체제라고 부르기도 좀 그러한 곤란한 지주 전사 연합체 코미타투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지주 전사 연합체가 중세의 모습을 특징 짓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중세 봉건제 이렇게 부르죠. 마르크 블로크가 쓴 봉건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분야에 관해서는 그 마르크 블로크의 봉건사회라는 책이 뭐 그냥 딱 표준 도서입니다. 그거 읽으면 돼요. 477페이지에 보면 그 제16강의 참고 도서로 적어둔 게 서양 중세 문명 자크르 고프 그다음에 봉건사회 마르크 블로크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책들 오 지금은 더 이상 출간이 안 되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만은 단 한 권도 버릴 게 없이 예, 서양 중세에 관해서는요 새로운 책이 업데이트 되질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6강에 보니까 그러네요. 참고 더 읽어볼 책들이라고 이게 적혀 있는 것들을 보니까 네, 마르크 블로크의 봉건사회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아, 이 책 말고 요즘에 이런 책도 나왔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책은 봉건사회에 관한 고전입니다. 근데 봉건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 즉 사회 소셜 포메이션, 사회 구성체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게 중세 봉건제인데 그것의 내용이 지주 전사 연합체예요. 그런데 그러면 중세는 어떤 정치 체제냐? 그냥 사회 체제하고 정치 체제하고 이렇게 일치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 체제는 무엇입니까? 민주공화정이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정 그리고 공동체의 복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힘써야 한다. 그게 헌법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화주의. 공화주의는 이념이고 국가 이념이고 민주주의가 이념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이념 아니에요. 민주적 디모크라시는 이념이라기보다는 의사결정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민주적의 방식에 따라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이죠. 그런데 이 한국 사회의 사회 구성체는 어떠하냐.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회 구성체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뭐 저기 대기업 집단들의 독점 이런 것들을 딱 좀 철저하게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데서 규제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공화주의의 이념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거니까 사회 구성체와 정치 체제는 딱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정치 체제는 정치 이념으로서 보수당, 보수주의 즉 미합중국의 공화당 이런 데들은 사회 구성체로서의 자본주의 체제를 가능하면 규제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의 구성체와 정치체제의 간극이 가능하면 줄어들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하죠. 한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수냐. 그건 아니에요. 한국의 보수는 그냥 증오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좀 비과학적인, 예전엔 과학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반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반과학적인, 좀 어리석은 또는 개인의 탐욕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이제 보수죠. 예전에는 뭐 건전한 보수, 뭐 합리적 보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침입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며, 그 선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 구성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정치는 그것을 돕도록 해야 한다. 이게 보수주의, 컨서버티비즘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뭐 그런 정권이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창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했겠어요? 그거는 뭐 전체주의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라는 말은 사회 구성체를 가리키는 말이지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저는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뭐 남이 어떻게 하든 그냥 저놈이 뭐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내버려 둔다. 부모 자식 간에도 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뭐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맡겨둔다. 그런 쪽으로 좀 가는 사람이죠. 다른 얘기가 길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지주 전사 연합체라고 하는 게 중세 봉건제의 특징인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제국이 딱 멸망하고 그 다음 날부터 자 지금부터 지주 전사 연합체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로마 제국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죠. 그것을 이어받아서 밑바탕에 두고 그 위에 기독교를 얹어서 로마 가톨릭 제국을 세운다. 제가 지금 읽어봐도 기독교를 얹어서, 네. 이 표현 잘한 것 같아요. 얹어서. 책 가지신 분들은 이 표현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고 밑에다가 잘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달아서 해 두십시오. 저자가 스스로 만족스러워 하더라. 이렇게. 재밌잖아요. 저자가 쓴 책을, 야, 이거 자기 자랑 같아서 말하기 쑥스러운데, 저자가 자기가 쓴 책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주면서, 이렇게 10년 전에 이게 출간된 책인데, 역사고전 강의 초판 1쇄가 2012년에 나왔는데, 10년 전에 나온 책을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하고 지금 보니까 이 표현 참 잘한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해주고 이런 그런 저자가 있나요? 자기가 쓴 책, 일단 10년 전에 자기가 쓴 책을 지금 읽어주는 저자가 있나요? 그만큼 이 역사고정강의의 저자는 어떤 저자라는 뜻일까요? 1번, 10년 전에 쓴 책이 안 팔려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팔아보려고 이렇게 톡 이렇게 그냥 한다. 그러니까 좀 선 넘었다. 아니면 뭐 AS 정신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한두 명의 새로운 독자라도 도와주려고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까지 막 이 저자가 막 마음 씀씀이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3번,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미치려고 그러는 놈이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있어서 어디 강의도 못 가니까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할 일 없으니까 일주일에 두 판씩 이걸 한다. 3번에 가까운가? 그 다음에 4번, 이도저도 다 아니고 그냥 제정신 아닌 놈이다. 네, 하여튼 AS 정신이 투철하다는 아닌 것 같고, 1번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책 팔아보려고 막 나댄다 그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역사고정강이었나 이문고정강이었나, 어쨌든 책 나왔을 때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었나. 아, 궁시렁궁시렁. 네, 기독교를 얻는다는 말이 좀 적당합니다. 이게 이념을 얹어서 로만 가톨릭 제국을 세운다. 그게 저기 뭐죠?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업적이 좀 있었죠. 그렇죠? 업적이 있죠. 그런 게 좀 있었죠. 그게 이제 이어서 그 얘기, 로만 가톨릭 제국을 왜 얹었다고 표현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15강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신민들이 게르만족의 독립왕국의 지배 저항을 하지 않은 까닭이 뭐냐?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을 적게 거두었기 때문에, 그냥 지주들이 세금을 거둬주고 그 다음에 나라의 군대는 저 멀리 있고, 당장의 지주 전사 연합체니까 그 지주들이 직업군인과 결합해서 새로운 지배체를 형성한다. 이게 일본 중세에서도 그게 나타났죠. 그래서 봉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중세 말기에 무로마치 막부가 있고, 무로마치 막부의 지배력이 약화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영주들이 새로운 지배체를 형성하는데, 그들이 바로 무사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착취가 강하니까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지역에 있는 사원들, 절. 이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절이 또 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절의 신도들이 모여서 이키를 결성해가지고 독립적인 자치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체와 정치체가 거의 차이 없이 합치되어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 정치체제와 사회 구성체를 우리가 묶어서 레짐이라고 그러는데요. REGIM이. 그런 그 사회 구성체와 정치체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는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게 원시적인 정치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안 좋은 점이 뭐냐. 그냥 좀, 깝깝하다는 거죠. 깝깝하다는 거. 네. 그냥 서열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싫으면 익명으로 살아가기 편한 도시로 나와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죠. 가끔 나이 먹었으니까 귀촌해서 뭐 그런 살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게 좀 별로,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익명으로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 도시에 가면 익명으로 살기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이 낯선 자들, 서로에게 모두에게 낯선 도시에서 사는 게 속편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사회체제와 정치체제의 결합이 딱 들러붙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주전사연합체, 그것입니다. 1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아래쪽의 문단에 소로마 제국과는 달리 동로마 제국은 오랜 기간 유지되었습니다. 1400년대까지 갔죠. 동로마 제국을 유지한 세 가지 축은 히랍 전통의 엘리트 문화, 로마 법정과 관료 행정 체계, 히랍 정교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로마 법전과 관료행정체계입니다. 관료행정체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113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8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로마 동로마 제국의 원로원은 말이 원로원이지 출신이 관료이다 보니 거의 근대적인 의미의 관료집단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료제도라고 하는 거, 요거는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 거기에서 근대 정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막스 베버가 로마법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막스 베버가 법대 교수예요. 법대 교수. 사회학과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학과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법대 교수였는데 로마법 뭐 이런 게 전공한 농지법 이런 거. 에글리게리안 로우 뭐 이런 거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근대 관료제라는 말을 쓰죠. 사실은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동로마 제국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의 유산은 유럽, 서부 유럽, 중부 유럽엔 전해지지 않았죠. 신성 로마 제국의 유산이 전해졌지. 네, 중세 신성 로마 제국에. 그래서 좀 낯설었을 거예요. 우리가 관료제다 그러면 이걸 듣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조선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선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관료제라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문과에 급제한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좀 더 많은 관료를 선발해서 촘촘하게 통제를 하고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행정학적인 측면에서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는 아닌데 인간 장치가 뭐냐면 아전이죠. 아전. 이방, 호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중요한 축이 뭐냐. 히랍 정교회. 그게 있다는 것. 그 정도만 유념해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로마 제국 말기와 중세 초기는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